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 다 아시나요?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이거 올림픽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88년 서울 올림픽 그 주제곡 손에 손잡고 영상입니다. 80년대는 아직 냉전의 갈등이 한창이던 시기였는데요. 그 직전에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84년 LA 올림픽이 각각 반대 진영 국가들이 대거 보이콧을 하면서 올림픽 정신에 걸맞지 않은 반쪽짜리 올림픽이다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88년 서울 올림픽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나뉘지 않고 이념을 넘어서서 이렇게 함께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큰 그림, 메타 서사, 막 거대 서사, 그랜드 내러티브 이런 거를 참 좋아하고 그런 것에 잘 반응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되고 전쟁을 겪고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된 한국에서 이 진영을 초월해서 화합과 평화를 향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손에 손잡고 노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현장에서 불려지기도 했고요. 여기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그리고 소련의 곰, 그리고 한국의 호랑이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 이게 뭐 다 상징이지만 참 뭉클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밝고 설레는 표정이 뭔가 저와 같은 표정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더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그 후로 약 40년이 흘렀는데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세계 평화를 노래하고 화합을 노래하고 그랬었는데 세상은 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가 되고 얼마나 더 세상은 평화로워졌나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가 요즘 어떤 집회에서 불려지는지 봐도 그 갈등의 그 첨예한 현장을 말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서로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되자. 이 가사가 요즘에 더 울림이 있는 이유는 어쩌면 전 세계가 각자 도생, 양극화로 치닫는 요즘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는 일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잠시 우리 마음속에 벅찬 마음을 품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아마도 나라들마다 그 갈등과 문제가 있는 모든 상황들마다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 결단, 양보, 희생, 수용, 인정, 그런 모든 일들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어떻게 좀 세계 평화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작은 커뮤니티나 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본다면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실제로 냉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세상은 참 좋아졌고 좋아지고 있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을 볼 때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거대 서사란 것이 우리 현실 앞에서 이토록 아무런 힘도 없다면 참 초라하고 식상하다라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 여름방학 동안 타주에서 인턴을 하던 중에 우연히 참석한 지역교회 집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저희 첫째가 태어나서 돌이 채 되지 않았던 때였고 졸업은 자꾸 늦어지고 연구도 취업도 해나갈 자신을 완전히 잃어서 주눅이 많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쉬면 될 텐데 교회 밖에서 평생 하는 이 고생이 다 무슨 소용인가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막막하던 차였습니다. 제가 자살을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왔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 소식이 저에게 두 번째 회심과도 같은 큰 은혜, 신앙생활의 전환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죽을 때 이 힘든 세상을 훌쩍 떠나서 천당으로 가는 구원열차 티켓 얻는 것,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 이곳에 임한다는 것,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매일매일의 삶과 일상의 수고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또 이 세상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는 신앙의 일과 세상의 일, 영과 육, 성스러운 것과 속한 것으로 세상을 둘로 나누려던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참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회심과도 같은 벅찬 감동과 은혜가 저를 저절로 더 나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졸업과 취업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논문은 여전히 잘 채택되지 않았고 취업 인터뷰를 통과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서 그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잘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멋진 거대 서사에서 제 삶의 이야기라는 작은 이야기로 작은 서사로 옮겨가는 방법을 찾는 것은 또 다른 숙제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로서는 저에게 참 큰 문제였던 졸업도 취업도 결국 감사하게 해냈고 삶의 여러 크고 작은 고민들을 잘 넘어가며 살고 있지만 한 해 한 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는 일보다 이 삶이 얼마나 무게가 무거운지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깨닫는 일이 그런 일이 훨씬 많았던 것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보겠다고 호기롭게 외치지만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헌신하는 일은 여전히 생각 속에 머물다 끝나기 마련이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조차 아직 쉽지 않고 서툴고 깊이가 없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저만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화면에 있는 거 같이 읽으실게요. 자, 시작.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그때가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다 하고 제자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네, 이제야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걸 정말 잘 알겠습니다. 이제 물어볼 필요도 없이 환히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타이르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네가 지금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얘기하지만 곧 힘든 순간이 올 거야.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정말 많이 흔들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모두 멘붕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진짜 깨달은 것 같았는데 정말 제대로 믿어볼 수 있었는데 작심삼일이 아니라 몇 시간도 그 결심을 지키지 못했던 일은 저보다 제자들이 훨씬 더 먼저 겪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 직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곧 즉시 at once 한 방에 광야로 내보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나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완벽하게 물리치셨지만 막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고 이제 무엇인가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어쩌면 그런 때에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신 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좀 상황을 좀 통제해 주시고 우리 믿음과 신앙의 내공이 좀 자라도록 좀 체계적으로 훈련도 해주시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좀 잘 감당할 수 있게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걸까요? 왜 일상은 그대로죠? 왜 하필 이런 일이 지금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지? 나는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신앙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나의 믿음은 가짜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런 회의가 들 때가 다 있죠.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하나,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기를, 환난을 당해도 용기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니까 다시 읽어보면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곧 힘든 시기가 올 거야.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많이 흔들릴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너의 믿음은 아직 멀었어. 진짜가 아니야. 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때가 혹시 오더라도 내가 얘기한 거 기억하고 너무 자책하고 실망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래. 그럴 수 있어. 나는 다 알고 있어. 용기 내서 다시 해봐.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이김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으로 제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고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고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은 과거형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참 너무 익숙해서 어쩔 때 큰 감동도 없지만 이거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모든 영역에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 그 아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순종하시고 참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 사탄의 최후의 무기인 죽음까지도 이미 무력화시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예수님이 또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네,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 참 버겁고 힘들더라도,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세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기와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참고 견디게 하시고 너끈히 이기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왜 가벼운지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함께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감하면서 읽었던 어떤 목사님의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출판사를 하시는 이 목사님은 출간 일정에 맞춰서 엄청나게 쌓인 원고들을 이렇게 교정하시는 것이 주로 하시는 일인데요. 나의 예배는 하나도 은혜롭지 않다라는 글의 끝부분입니다. 네, 주님,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기왕이면 더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책이 나오면 아마도 물질적으로 또 손해를 보겠지만 그러나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교회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모습이, 이 고민이, 이 고달픔이 내게는 주님께 바치는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어떤 은혜로운 감동도 기쁨도 안식도 없지만 오히려 내적 투쟁과 갈등으로 가득한 전쟁터와 같은 예배이지만 그러나 나는 피곤으로 충혈된 눈과 누더기처럼 변한 마음과 시끈거리는 내 허리를 주님의 손에 바칩니다. 나의 예배에는 어떻게든 저자들과의 출간 일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의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주님께 서원했던 기도를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다짐 하나하나가 마치 가시 철조망처럼 얽혀서 나의 온몸을 아프게 찌르는 고통뿐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예배를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 바칩니다. 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두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 마주할 때 그저 황홀경 속에 즐겁고 쉽게 감당하지만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이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그 순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붙들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요즘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각박한 세상살이가 처절하고 여실하게 드러나는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저희 회사에도 또 제 주변에서도 몇 번의 레이오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는 처음으로 저녁까지 함께 일하며 참 이 사람 옆에서 많이 배우겠다 싶었던 수석 엔지니어가 그 다음날 아침 바로 해고를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것보다 그분이 해고를 겪었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가까운 몇 분도 주변에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구직 중인데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테크 업계의 두려움과 팍팍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테크 업계의 이 거대 서사는 하나님 나라 같은 것이 아니고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쏟아지는 새로운 기술들을 잘 무려서 일당 100 이상을 해내는 탁월한 사람들의 이야기, 뛰어난 안목과 통찰력, 그리고 지치지 않는 실행력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어내고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도 하물며 무리한 일정, 끝없는 경쟁 속에 늘 숨가쁘도록 바쁘게 일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바쁜 가운데도 더 힘을 내고 더 시간을 잘 관리해서 건강도 잘 유지하고 취미생활도 잘하고 네트워킹도 잘하는 것이 능력인 세상입니다. 새로운 것도 없죠. 원래 사실 그랬었어요. 늘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속에는 그렇지 못한 평범한 소시민들, 시간을 몇 배나 더 들여서 겨우 업무를 따라가야 하지만 그래도 그저 그냥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기술로 대체되어 버리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로서는 택시 운전만 성실하게 하다가 로봇 택시로 대체되어 버릴 것이고 모빌리티의 미래를 예측하고 로봇 드론으로 물류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중압감을 또는 또 그 중압감마저도 알아야 느낄 수 있으니까 그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들의 쓸쓸함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드라마 장면들을 보면서 또 주위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 원고를 쓰고 있다 보니까 혹시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키보드 워리어는 아닐까 생각이 들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려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붙드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건지 돈이나 평판이나 또 다른 포기할 수 없는 제 안에 무언가가 나의 우상은 아닌지, 지금 이 순간 가장 낮은 자, 소외된 자는 누구일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끊임없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 굳이 탐욕을 보태어서 뛰어들지 않더라도 그저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산 것뿐인데 몇 년 뒤 뒤돌아보면 우리는 또 신앙생활에서 한 발짝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렇게 느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고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에 다 최선의 선택을 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머릿속에 되뇌일 때 자꾸 울부짖게 되더라고요. 저라고 이게 다 괜찮은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저도 제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설교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다.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갑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용기를 내고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크고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영적인 눈도 뜨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참여할 용기와 힘도 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